고린도전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의 방언의 한계와 예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보다 방언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데 유익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방언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언은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교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방언하는 본인의 신앙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과는 무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상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가 모인 시간, 교회가 예배로 기도회로 모여있는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라는 뜻이죠. 그리고 23절에도 온 교회가 함께 모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처럼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방언을 말하는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자신들은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더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방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으로 예배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이 방언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통역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라. 만약에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통역이 불가능하다면 공적으로 교회가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방언을 자제하라는 것이죠. 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언의 한계. 방언하는 본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방언을. 그럼 지난주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방언의 한계 한 가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아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지 않은 말을, 어려운 말을 하면 아멘할 수 없다. 그런데 14절, 15절을 보시면 또 다른 방언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하는 사람의 마음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당사자, 방언하는 본인의 마음에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음. 15절에도 보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고 말씀하지요. 근데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슬프고 기쁘다 할 때 그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은 원어로는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은 인식하고 생각하는 이성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사고한다고 표현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마음으로 인식하고 사고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으로 분별하고 선택한다. 마음으로 결정한다. 이 마음의 작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도 보시면 무엇으로 깨닫는다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다.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겠다.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면서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방언의 한계가 무엇이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은,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이해하지를 못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이해하지를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은 알겠지만, 체험은 하겠지만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마음에 결실이 없다.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방언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방언하는 당사자도 자신도 어떤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는지 자기 입에서 나가는 기도의 내용을 몰라요. 엄밀하게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주체는 나의 영이에요. 나의 영혼이에요. 그러나 방언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은 전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방언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지만 영으로만 하지 않겠다는 것. 내 마음을 사용해서 나의 지성을 활용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찬송을 부른지 내가 알고 이해하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가 배제된 기도와 찬송을 그런 방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사용해서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임을 분명히 알고 예배하겠다. 무엇을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알고 참여하는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로 또 모여서 모이는 그 시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어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과 생각을 동원해서 이해하면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떨리거나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그냥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을 해놓고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와 찬양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기도와 찬양도 웅얼거리면서 뭔가 기도하지만 방언은 아니에요. 웅얼거리면서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멍하게 앉아있다가 일어나게 되면 마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마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한 다섯 마디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럼 제가 작년에 아마 그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났을 때인가요? 그때 시온의 대로에 우리 초등부 성도들이 써놓은 그 기도문을 포스트잇에 써놓은 아주 단순한 기도문을 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섯 마디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담백한 기도였어요. 근데 초등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절제된 언어로 아주 솔직하게 써놓은 그 기도를 보면서 저도 함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에 힘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에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이성을 동원해서 생각하면서 사고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그럼 침묵으로 기도하십니까? 명상하면서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음성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다섯 마디라도, 다섯 문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음성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통성기도 하시죠? 통성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통성기도를 하면 주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아유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도 모른 채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모른 채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통성기도의 원래 정신이에요. 그럼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한 소절 한 소절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세상에서 유행가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가사가 좋다잖아요. 가사가 좋아서 그 가사 한마디에 참이 힘들게 사는 세상에서 감동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그 유행가들을 진심으로 부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 없이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찬양을 불러도 오늘도 벌써 두 곡의 찬양을 불렀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아무리 많은 찬양을 불러도 음성이 좋아도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따라 부르기만 하면 마음에는 열매가 없어요. 마음에는 열매가 없어요. 한 곡이라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마디라도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까? 지금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인가? 영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찬송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찬송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통역할 수 있도록 그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충분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면서 부를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에도 이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뜨겁다는 기도원이나 예배가 아주 열정적이다. 그런 이제 교회 가운데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보면 설교를 하는데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서 아멘 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설교자가 농담을 하고 있어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냥 자기 자랑을 하는데도 심지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이래요. 여러분 아멘을 아무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고 납득이 되고 풀어지고 이해가 돼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에 아멘. 그래서 아멘을 제대로 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전달되는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상한 말에 아멘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이상한 말에 아멘하면. 여러분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내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마음은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히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의 영혼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며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일종의 신비주의에 도취되었어요. 신비주의적인 예배에 도취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찬양하고 있지만 무엇을 찬양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 너희들은 방언으로 마음껏 기도한다지만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영적입니다. 신비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신비롭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신비롭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신비로운 측면이 있지만 바른 신앙과 예배는 신비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신비한 체험 그 자체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과거의 한국 교회가 이 신비주의 신앙으로 치우쳤던 적이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이 신비주의에 치우쳐서 기울어져서 혼란을 겪은 성도들이 꼭 있었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야 좋은 교회다, 능력 있는 목회자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비롯한 은사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나 기도원에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의 한계가 무엇인가요?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한계가 무엇인가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지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비로운 체험만 있으면 되지 그것으로 족하지 알고 배워서 뭐하냐? 반지성주의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몰라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미신적이고 현세적인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 참된 신앙, 바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예배가 되고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바른 믿음은 영성과 지성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처럼 너무 신비주의로 기울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신비주의적인 그런 불건전한 메시지, 영상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지식과 이해만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영혼이 소중하다, 아이들의 영혼이 귀하다고 하면서 이성적인, 지성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교리를 잘 가르쳐서 배우게 해서 이해해서 쉬운 말로 가르쳐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하면서 깨닫는 동시에 영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교육 아이들을 맡아 있는 교사들 교육부서에서는 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마음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언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 방언의 한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표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방언이 불신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표적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22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하니까 마치 긍정적인 표적처럼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표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종종 나타나는 유익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표적이 아니라 심판의 표적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표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다른 방언, 다른 입술 말하고 있죠. 다른 방언, 다른 입술. 이것은 아수르어를 말합니다. 아수르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즉 아수르어, 외국어를 말하는 자들을 보내어서 심판하신다는 것.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아수르 말이 들린다는 것은 심판의 신호였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들을 수 없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그처럼 방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계속 믿지 않는 상태로 계속 그들을 심판의 상태로 방치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방언만 말한다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어떻다고 말합니까? 미쳤다고 말한다. 미쳤다. 예를 들어서 이웃초청주일, 5월 28일이 이웃초청주일입니다. 이웃초청주일에 믿지 않는 가족들, 지인들을 어렵게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명덕교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중얼거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명덕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광신자들이구나.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후로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방언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게,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냐. 방언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가정한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 방언을 말하면 가정이에요. 그처럼 우리 교회도 이웃들을 초청해 놓고 방언을 말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새가족들의 입장에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방언처럼 들리는 것은 없을지, 방언처럼 알아듣기 어려운 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없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용어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어색해서 불편하게 하고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새가족들이 등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주 가까이 막역하게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등록한 새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끼리는 굉장히 편하게 하는 말들이 처음 교회에 발을 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아, 이 교회는 내가 정착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하게끔 하는 것은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방문한 이웃들과 새가족들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 예언의 능력입니다. 예언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해요, 교회에 대해서. 미쳤다는 인상만 줄 뿐이에요. 하지만 예언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24, 25절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다 방언을 말하는 상황을 가정했고 이제는 다 유익한 예언을 말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가정하는 것입니다.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해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이 이렇게 유익하다는 것. 이게 예언의 효과래요. 예언의 효력, 예언의 기능이다. 예배에 참석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말씀으로 책망받고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죄와 허물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구나.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될 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방언을 말하지 말고 책망하고 구원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예언을 하라고, 예언을 소중히 여기라고, 예언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과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했던,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고 책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생활을 판단하고 마음에 은밀하게 숨은 잘못과 죄조차도 밝히 드러내는 권세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함께 하십니다. 인정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게 만드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마음에 숨은 죄와 허물이 발각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알고 변화받은 우리 모든 명덕의 성도님들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인정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방으로 모이고 성도회로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